1921년에 스웨덴에 살던 데이빗과 스베아라는 부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제 당시 벨기에 영이었던 콩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게 됐어요. 아들 하나를 데리고 선교를 갔고 이제 그 콩고에 도착했더니 한 선교사 가정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제 두 가정이 연합해서 예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부족 원주민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원주민 추장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동네 안에 같이 살지도 못하게 하고 한 1.5km 정도 1.5km 떨어진 곳에다가 이 집을 허락하고 거기 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년 딱 한 명, 소년 딱 한 명으로 그 동네에서 그 집을 오가면서 이제 그들에게 음식을 팔게 했던 거죠. 또 감사한 것은 그 스베아 부부가 그 스베아 그 아내 선교사가 그 소년 아이에게 음식을 사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선교의 열매가 맺히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과 접촉이 안 되고 만날 수 있는 아이라고는 그 음식을 이렇게 팔 수 있는 그 아이밖에 없으니까 복음의 열매를 이렇게 참 보지 못하고 있는데 또 안타까운 것은 그 다른 선교사 가정이 말라리아에 걸리면서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한 그 스베아 그 아내 선교사가 임신을 했는데 아기를 낳았을 때 좀 말라리아에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딸을 놓고 그 자리에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 이 데이빗 선교사가 너무 실망이 되고 낙담이 돼서 선교지에 철수해서 이제 그 콩고에 있는 그 선교 본부에 가서 아내가 그 낳고 이제 천국 간 그 딸을 그 선교 본부에 부탁하면서 더 이상 내가 아이를 기를 수가 없으니 잘 부탁한다고.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스웨덴으로 돌아가고 선교본부에서는 그 딸을 미국의 신실한 크리스천 가정에다가 입양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은 애기 허스트, 애기 허스트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어느 정도 성인이 됐을 때 아주 우연히 우편물을 뒤적거리다가 스웨덴 말로 된 선교 잡지를 하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콩고에서 한 무덤이 그리고 하얀 십자가에 그 이름이 쓰여 있는데 스베아 플루드라는 이름이 쓰여 있는 걸 보고 이 애기 허스트가 직감적으로 자기 어머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선교 얘기를 들으면서 아, 아버지를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스웨덴으로 가서 이제 가니까 그 데이빗 플루드 선교사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원래 아들이 하나 있었고 네 명의 자녀를 놓고 이제 재혼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복 형제들 다섯 명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아버지를 찾아가려고 하니 이복 형제들이 아버지가 지금 별로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고 영적으로 좋지 않다고 그래도 찾아가겠다고 그들이 당부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실망과 상처로 그렇게 원망하고 계셔서 보라고 화를 내실 거라고. 그래도 가겠다고. 그래서 가서 아파트에 들어갔더니 저 창가를 보고 등이 아버지 등을 보면서 아빠라고 불렀더니 이 데이비 플로드가 직감적으로 자기 딸인 줄 알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미안하다니까 이 애기 허스트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 아빠가 인상이 싹 바뀌면서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어. 하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어. 약 40년 넘는 시간 동안 그 하나님 원망과 불평의 그 마음이 상처가 돼서 그렇게 딸을 만난 자리에서도 그 상처를 드러낸 거죠. 그래서 딸이 아니에요 아빠. 하나님께서 아빠 엄마의 그런 선교의 그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그 한 명밖에 전도하지 못했지만 그 소년이 그 동네 600명이 넘는 주민들을 예수께로 인도했다고. 그 말을 들은 제 데이비 플로드가 순간 당황하고 그래서 딸이 그 전해준 소식을 듣고 그 오랜 방황을 끝내고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몇 주가 안 돼서 천국에 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야기의 스토리는 이렇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애기 허스트가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돼서 영국의 어느 대형 전도 집회에 갔는데 콩고에서 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였던 거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들을 이제 듣게 되면서 그 콩고 지역에 그 목회자 한 사람으로 약 10만 명이 넘는 성도와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졌다는 그 놀라운 그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자기 부모님들이 콩고 선교사였었으니까.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그 목회자를 이제 콩고 목회자에게 혹시 스베아 플러드 선교사님을 아시냐고 그랬더니 이 목회자가 바로 내가 그 어머니가 전한 그 한 소년이었다고 그 한 소년이었다고 그래서 그 나중에 그렇게 원주민들이 스베아 플러드 그 무덤에서 자기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그 생명을 다했던 그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그런 귀한 영웅으로 그렇게 세워지고 있다고 오라고 그래서 나중에 애기 허스터가 콩고를 방문해서 그래서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제 그 애기 허스터가 어머니 무덤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게 그 자서전 전기에 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 어떤 아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십니다. 이제 그만 보여줘도 되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정말 아내를 27살 된 아내를 선교지에서 묻고 그 상처와 아픔으로 인생을 그렇게 방황하며 맺었지만 하나님 그 데이비드 플러드 선교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찾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천국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것.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원망과 불평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곡해 또 상처와 어려움을 이유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그분을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방치된 채 버려진 채 인생이 그렇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한편 강도 만약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그 사건으로 그 강도에게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리게 하는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 강도는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평생 강도짓에 그런 십자가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으로 낙인 찍혀 그 인생 그렇게 지옥 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에게 예수님 그 십자가 편에 같이 달리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께 직접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적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몰라 내 인생이 강도처럼 인생이 맞춰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짓기도 전에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강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줄 모르고 예배할 줄 모르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날 때가 되었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못하시니까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고백하게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에 인생이 끝나고 말 수 있는 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형편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또 인생을 뒤돌아볼 때 가장 아쉬움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면 은혜의 공식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우리 9절 10절 함께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공식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의 공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대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대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내 귀에는 안 들리며 내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식을 제안하시기를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그 모든 걸 아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안 보여요. 안 들리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만약 그 은혜가 없다면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가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가 안 되죠.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줄 아는데 당장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죠. 이 문제가 풀어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내 직장의 문제든 일터의 문제든 혹은 자식의 문제든 내 인생의 문제든 이 문제가 풀어지면 내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예배하러 가고 기도하러 가겠지.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본 대로 종종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냥 문제로 안고 살자. 만약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내가 지금 이 문제 풀릴 줄 알아 그 문제 풀리기를 붙들고 있는데 그래서 직업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자식들이 좀 살만해지고 나도 내 삶이 괜찮아질 걸 기대하고 그게 은혜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욕심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은혜를 줄 계획이 없으신데 비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예배도 안 되는데 안 되는 대로 기도가 안 되는 대로 기도가 안 되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관심 없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내가 내 기도가 기도가 되고 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한데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내 귀에는 안 들립니다. 내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의자로 달려나오는 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되고 말씀의 자리가 되고 또한 이미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사랑할 자들을 사랑하고 섬길 자를 섬기면서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아침에 반찬이 달라집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싸울 일도 안 싸우게 돼요. 은혜가 있으면요 일이 되지만 일이 안 돼도 괜찮아요. 은혜가 있으면요 내가 뭔가 살아야 되는 부담보다 지금 당장의 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이 삶만으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뭔가 해결돼야 되고 뭔가 바뀌어야만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요. 그럼 오늘 그 은혜의 자리는 어딜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실 은혜는 뭘까요? 성경이 읽혀질까요? 기도가 될까요? 생각만 해도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오래 묵어왔던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없다 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갑자기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면서 자연 산만 봐도 바다만 봐도 창조주 하나님이 막 느껴지고 옆에 있는 그 성도만 봐도 막 행복해서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은혜. 그게 은혜였어요. 그게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데. 근데 그 은혜가 없이 그냥 내가 풀고 싶은 문제, 내가 해결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길만 가다 보니 하나님 은혜 없이 비은혜 자리에서 그렇다고 또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 안 살아야지. 하나님 은혜가 없으니까 안 살아야 돼. 이게 안 되잖아요. 뭔가 선택해야 되고 뭔가 결정해야 되고 안 살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사라진 건데 사라지면 질수록 내가 연약한 내가 내 인생을 모르는 내가 내 인생을 예상하지 못하는 내가 내 인생을 지키지 못하는 내가 내 인생을 전혀 알지 못하는 내가 선택한 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아픔이 되고 심지어 뭔가 일이 있고 할 만하다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게 어려움인 줄 모르고 예배가 안 되는 게 어려움인 줄 모르고 인생에 갇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끝이구나 싶은데 뒤에서 누군가 나를 팍 잡아줘가지고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돌아보니 좀 더 내가 일찍 하나님 앞에 달려갈 걸, 좀 더 일찍 구해볼 걸, 좀 더 일찍 찾아볼 걸, 그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주는 은혜를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어요. 뒤에서 붙잡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실 거면 좀 미리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면 그걸 길을 탁 막아주시고, 어? 이거 막 잘못 선택하면 그 이거 뭐 바라나? 이거 없어져도, 어? 하나님이 뜻이 아닌 이걸 탁 쳐주시고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안 하시냐고.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날 때 가시나, 아, 죄송합니다. 그걸 죄송합니다. 경상도에서는 이게 욕이 아니에요. 이게 여성들의 친근한 표시인데 너무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하와 발을 그냥 빡 이렇게. 그럼 선악과 안 따먹었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한다 안 한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그 인생이 끝날 때는 도와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기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그 사랑의 관계는 강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너도 나 사랑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내 자발적 선택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참아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시 살아갈 때 삶이 안 되는데 어려운데 그때는 또 뒤에서 붙잡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뒤에서 붙잡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내 인생의 길이 되어주기를 원하시고 내 인생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그 하나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는 내일의 은혜의 시작이 되어서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내가 나에게 주신 믿음은 더 큰 믿음의 시작이 되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며, 또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열매를 맺어 더 풍성한 열매 은혜를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내 눈에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큰 영광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앞에서 인도에 갈 때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인내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셨을 때 우리는 더욱더 앞에서 인도에 가시며, 그래서 그 앞에서 이끄는 은혜를 따라갈 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앞에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 없는 환상을 보게 되고, 또한 그것이 나만 보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나도 봤다 나도 봤다 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지만 음성이 안 들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음성이 필요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만약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면요, 광야에 있다면요, 모세가 신명기 29장 말씀 보면 이제 약 40년의 광야 생활 끝나고 모압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신명기. 근데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나 너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지 않으셨대요. 왠 줄 아십니까? 볼 게 없어요. 광야니까. 뭐 들을 필요가 없어. 성령 하나님과 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광야에는 땅 한 평 심을 곳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도록 인도하실 꿈과 비전이 필요가 없는 땅. 그런데 그 땅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그 땅을 누가 걸어갔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교회 성도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러 고기를 먹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 없습니다. 인도하심이 필요 없어요. 땅을 차지할 만한 교회 부흥을 위한 은사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이미 가나안 땅을 불순종하여 세상 속에 판묻혀 살아가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 꿈을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 한 번에 물으시죠.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그거 믿으면 끝나. 내 인생에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꿈과 비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미 하늘 문은 열려져 있고 반석은 어디든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실 꿈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 앞에서 이끄신 하나님 따라가게 될 때 내 인생 그 하나님의 꿈에 따라 쓰여져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꿈이 꼬지기 시작하고 환상이 보이며 예언이 나타나고 은사가 주어지고 동력이 일어나며 준비된 손길들이 착착착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사람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리적, 지형적으로 혹은 경제적인 면에서 어디가 광야인지 어디가 가나안 땅인지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그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있는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내 말씀의 자리는 어떤가, 내 기도의 자리는 어떤가. 그 자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한다면 거기가 바로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이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2부 때는 이게 시간이 사실 없어서 3부 때는 그래도 한 5분 정도 제가 설교를 길게 해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고 입으로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아니야. 근데 3부 때는 여유가 조금 있어요. 마음에. 2, 3부 때는 차량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5분만 늦게 맞춰도 막 앞에서 막 이렇게 좀 서로 불편해진다 해서 2부 때는 최대한 맞추는데 3부 때는 제 마음이 편안. 물론 길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길게. 여러분 그 표정 푸세요. 푸세요. 길게 하겠다는 게 요즘 목사가 은혜 받아가 설교 길어지지 않았잖아요. 가끔씩 길어졌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뭔 얘기하려다 이런 얘기하다 딱 하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면 과연 나는 그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감사할까요? 무엇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는데 인생에 큰 능력이 나타나고 비즈니스가 팍팍 열리고 막 돈이 주어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 보면서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 막 이렇게 주시네. 나 기도하러 가야지 라고 할까요? 아예 기도하러 안 올까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어지간해서는 기도 안 하려잖아. 우리 어지간해서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승승장구하는 사람보다 정말 인생이 끝났다 여길 만큼 힘들지만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더 가치 있게 보시는 거예요.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더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저 사람, 저 성도를 기도시키기 위해서 저 문제가 지금 터질 텐데 저걸 안 막아주면 큰 문제를 당할 것 같고 막아주자니 계속 기도를 안 할 것 같고 저걸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나한테 지금 그렇다고 나한테. 정말 인생의 문제의 어려움이 피해집니까? 그럼 피해져요? 안 피해져요? 안 피해져요. 그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지금 좀 문제가 오는데 지금 좀 기도하러 와야 되는데 저 어떡하나? 그 종종 하나님이 큰 문제를 막으려고 작은 문제들을 이렇게 탁탁 던지시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정신을 차리죠. 지금 기도할 땐가 보다. 기도할 땐가 보다. 그런데도 안 오면 저걸 문제를 막아줘야 되나? 아니면 막아주면 계속 기도하러 안 올 것 같은데 또 안 막아주려니 또 죽는다고 난리를 칠 것 같고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죠, 딜레마. 오늘 우리 삶은요 우리 능력으로 안 사라지잖아요. 사라집니까? 만약 우리 능력으로 산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사라져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을 찾도록 환경을 만들어 두셨다는 얘기인데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인생은 문제 어려움 그것이 없지 않지만 그 어떤 파도와 같은 문제가 밀려온다 해도 그 파도 위를 서핑하듯이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딱 이르렀어요. 이제 가나안 땅 입구죠. 그래서 하나님 땅을 보여주십니다. 땅을 보여주시는데 12명이 정탐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안 그래도 포도송이를 메고 왔으니 적각구리를 넣는 땅이라고 막 열변을 토하지만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저기는 우리 힘으로 못 들어가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모세와 아론 때려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정리하려고 하지만 모세가 또 중보기도해서 기회를 주죠. 결국 그들이 약속의 땅을 거절했을 때 갈 수 있었던 땅이 광야였던 겁니다. 광야 말고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광야 여정을 인도할 때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이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도 복음 전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받은 자이나, 그런데 우리도 그들처럼 광야 여정으로 인생이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안식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4장 9절부터 11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랍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안식은 곧 옵니다. 하지만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안식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왜 안식이라고 강조한 줄 아십니까? 본문에 나오잖아요. 내 스스로가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지키려고 싸우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불순종이었다는 것. 그래서 신명기 2장 14절 15절은 대놓고 아예 이렇게 표현해요. 함께 선포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자기가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 자기 일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신명기 2장에서 뭐라 하냐면 군인들이랍니다. 이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 적군이 아니에요. 지금 약속의 땅을 거절한 사람들, 왜 거절했냐?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싸워 이기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던 사람들, 그들을 군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강야 40년이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 군인들이 자기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광야에서 그 군인들이 다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붙드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다. 광야에서 하늘에 만나도 있었고 반석에 물도 있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땅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위하여 거두게 되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리고 거두면 거둘수록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서 땅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 차지하고 차지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75, 75세라고 하니 한 70세 정도에 그를 불렀고, 또한 야곱을 부르실 때도 자기 힘으로 살다가 이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즉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얍복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는데 그때 야곱의 나이 아흔에서 95살. 만약 내버려 두었다면요,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바람 부는 대로 휘휘 불다가 사라졌을 인생 같은 모세, 40년이 지나서 그를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80세의 모세를 만나주셨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시간표가 오늘이기를 바라는 거. 오늘이기를 바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다는 것. 하나님 은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 인생이라는 것 시간표 안에 하나님 분명히 자기 백성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 즉 나와의 사랑의 관계 그래서 나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이 선택되어지기를 나의 자발적인 의지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 나의 자발적인 고백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이 관계를 위해 억지로 너 나 사랑해 라고 하지 않으셨던 것 나를 기다려주셨던 것 그런데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언젠가 하나님 나에게도 모세에게 찾아오듯이 찾아오시겠지 언젠가 나에게도 바들바들 떨고 있어도 찾아오신다면 야곱에게 찾아가 주시듯 찾아오시겠지 물론 찾아오시지만 진짜 하나님이 그날 찾아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 인생의 시간은 어떻게 할 겁니까? 40년, 50년 그 인생의 시간은 뭘 위해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왜 사는 걸까요? 잘 살아진 걸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살았다면 과연 은혜 없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성경에 왜 그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 언제든지 찾으실 때 도우시니까 지금이 은혜의 날이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니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꿈이 될 거고 꿈만 꿔도 막 가슴이 흥분해가지고 하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됐을 때는 막 저는 아무 꿈이나 막 시작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저 혼자서 막 미친 듯이 가고 아무도 저건 뭐지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뭔가. 그래서 일단은 우리 성도와 제가 한 몸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물론 지금도 여전히 좀 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 좀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관심을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걸어갈 연결과 결합이 더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흥분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 꿈이 없이 우리끼리 모여 예배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예배도 곧 식어지고 말아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재미가 없으면 오겠냐고. 하나님 그분이 은혜를 쏟아주셔야 우리가 신이 날 텐데 그래서 혼자서 꿈을 막 적어놨어요. 지금 한 80개 됐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담센터가 막 세워져서 상담센터가 잘 된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아파요. 저게 잘 돼야 되는 게 아니잖아 저게. 근데 막 된다니까 저거를 대전에 한 10군데다가 이렇게 탁탁탁 지소를 두고 각 상담사를 세워두고 좀 떨어진 데는 우리 성도들 보내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게 하고 상담하게 하고 그래서 아멘! 여러분이 안 하면 저라도 하기로 했어 이제는 뭐 하라 소리 안 하려구나. 여러분이 안 하면 나라도 해야지 뭐. 또 이런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사랑누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적인 혹은 발달적 장애를 가진 성도들이 80명이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왜? 같이 살아야 되니까. 같이 살아야 돼. 그럼 어떤 일자리가 있을까?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제안해 주셔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좋은 세탁소를 하나 차려가지고 아니 일반 세탁소 말고 큰 기계로 해서 거기서 기계로 우리 그 지체들이 거기서 그렇게 세탁업을 같이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사랑 나눔 마켓도 지금 저기서 저 뒤에 시작하지만 우리 예배당보다 더 큰 거를 주셔가지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또 뭐죠? 다시 쓰고 그렇게 뭔가 이 지역사회에 정말 뭔가 새로운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전략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또 그런 꿈도 있고, 또 일전에 말씀드렸죠. 1,000원짜리 목욕탕. 여러분은 7,000원. 70세 이상만, 70세 이상만. 여러분은 다 7,000원 자리하면 안 되지. 물값도 안 나오는데. 그래, 만약에 안 가면 이제 직분자들도 순번여행 의무적으로 가게 하고, 못 가면 돈이라도 보내게 하고,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1층에는 한식 뷔페 1,000원. 여러분은 6,000원. 여러분은 6,000원. 70세 이상만 1,000원. 또 위에 남탕, 여탕 이렇게 해놓고, 찜질방 놓고. 그래서 이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삶에 좀 더 의미가 있다면, 교회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면, 그런 꿈도 꾸고 싶고, LA 이런 데다가 집을 하나 사놓고, 우리 청년들 거기서 지내면서 영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게 하고 싶고, 아유,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꿈 어떻게 다 쓰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것이 내 주머니에 혹은 우리 가진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시니 그게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그게 행복한 거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일이라는 게 내가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터에 나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셔서 그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데,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훈련하실 때에 가장 강력하게 강조해서 받게 하신 훈련이 딱 두 번, 1년씩 2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분명히 배우고 계신 게, 너가 교회 사역을 해서, 너가 교회에서 일을 해서 교회 사람이가 너를 먹게 하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 1년 동안 사역이 없는데도 제 삶을 책임져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공중의 새를 보라고, 드래프를 보라고,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 걸 염려하는 것 보았냐고. 하나님 저에게 두 번이나 그거를 분명한 훈련의 기간을 갖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일자리는 뭘 먹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터에 세워놓으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되어지게 하시면서 인정받게 하시고 존중받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주신, 그래서 자기의 일을 쉬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일해서 먹고 산다는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계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항상 사는 제목이 뭐냐면, 틈입 하시는 하나님. 어지간해서는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지 않으니까 그 공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들어온다고 제목을 틈입 하시는 하나님.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지 못해 받거나 의심하거나 노골적으로 반발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온갖 도전과 두려움과 기쁨을 수반하는 믿음의 모험으로 인간을 부르는 일에 지치는 법이 없으시다. 인간 동역자들은 저항하지만 하나님은 끈질기게 버티셔서 결국에는 이기신다. 결국에 그 강도를 찾아오시듯이, 그 데이비 플러드 선교사를 되찾아오시듯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그래서 나에게, 그래서 이어서 이런 글이 있어요. 병실이나 교도소 독방이나 기숙사방에 홀로 있을 때 눈앞의 길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은 중년기에 탐심, 정욕, 악, 평범, 지루함, 체념, 소심함과 싸울 때, 일이나 동네나 결혼생활이나 기질에 갇힌 기분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과 우리를 초월하는 그 구원의 말씀 없이는 삶에 아무 의미가 없고 왜소함과 무의미와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 마련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환영하지도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하고 끔찍한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인 거죠. 지금이 은혜의 날인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안 되거든 하나님 내 기도를 살려주십시오.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가 안 살아나는데 삶이 그냥 사라지는 걸 우리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은혜가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있는 자리로 나를 자꾸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앞에서 100일 기도해야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100일 너무 짧지 않냐고. 그 200일 정도 하고 1년 내내도 시원찮을 뿐 100일 목사 뭐 하고 있는데 100일밖에 안 하냐고 이런 얘기가 들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성령 충만을 받고 뭘 받냐면 TV 그 옛날 흑백 TV 밑에서 위로 자막이 올라가는데 TV를 보는데 위에서 밑에서 아직 드라마가 안 끝났는데 위에서 밑으로 자막이 막 떨어지더래. 그게 가만히 보니까 매달 며칠 무슨 죄 이러면서 자기 죄가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 떨어지니까 그 뭐 세상 만사가 다 필요. 그래서 십자가 모양만 봐도 눈물이 나고 그때는 무슨 테이프 있었습니까? CD가 있었습니까?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 전하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앞에서 듣는데 그때 또 설교도 안 짧았어요. 여러분처럼 30분만 지나면 눈에서 광선이 나오는 그런 데가 아니야. 그때는 뭐 1시간 반씩 설교했는데도 그게 너무 짧더래. 다시 듣고 싶은데 뭐 테이프 있나요? CD가 있나요? 유튜브가 있나요? 그렇게 갈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 나를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갈급함이 우리를 살려낼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가는 거고 기도의 자리 가는 거고 예배 자리 가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니까. 우리 이사야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불의한 길을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때는, 만나지 못하는 때는 단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호흡이 끊어졌을 때. 그래서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나를 만나 주시려는 계획이 있는 것이고, 내가 산자의 땅에 발을 띄고 있다면 지금은 하나님 나에게 지키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가까이 계신 때인 겁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